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고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한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라, 복음 전하라, 말씀 보라, 구제하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가 참 지키기 힘든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용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 그럼 한두 시간 기도해라.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서 한두 시간 버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 나가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단기 선교 따라가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이게 감정적으로 잘 안 돼서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다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허락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가슴에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제하셨습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죠? 죄사함이죠. 용서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는데 용서를 못한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용서를 못한다? 아직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구제는 하는데 용서를 못한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죄사하는 사역, 용서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목자건 목녀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찬양팀으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선교를 나갔든지 간에 용서를 못한다? 아직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아직 닮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죄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주기도문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아마 이거를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끝난 거예요. 14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주기도문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죄의 용서와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기름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용서를 못한다? 아직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청년들 담당하다 보면 제일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이게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저 청년이 100번 잘못했어. 저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 얘가 잘못했네. 네. 서로 관계가 막 뭐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에게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그것만큼은 못하겠대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제 젊은 인생 이거 다 화해시키느냐고 제 젊은 인생을 다 소비했는데 머리로는 용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말한 것은요, 굉장히 선심을 쓴 겁니다. 당시에 랍비들, 그 유대 법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더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니까 7번까지 정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아마 이런 기대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7번까지라고 말하면 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서너 번까지만 예. 라든지 아니면 그래 네가 좀 알아보는구나 7번까지 오케이 좋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하기도 힘든데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그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그래서 눈 딱 감고 용서는 하겠는데 사실은 마음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지 용서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용서해 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용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모든 죄에 대하여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하여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과 보상 없이 그냥 눈 감아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 죄에 따라 다른데 어떤 죄는 처벌과 보상이 필요한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용서가 가능한 죄들이 있습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처벌과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앞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적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다 덮어줘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처벌과 보상이 필요한 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바로 앞단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까지 있는 그 죄를 지은 경우 그런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까지의 용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사실은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나를 폄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아, 그 사람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보지 않고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잊혀지는 것은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의 개념은 빚을 탕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개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했던 그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페이레마.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빚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빚. 빚을 지다. 빚.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헬라어에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각주에 나와 있냐면 이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의미가 빚.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빚을 탕감하는 개념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죄 용서함이 빚을 탕감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빚 탕감하는 개념의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빚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빚은 빚이 없어지려고 한다면요 내가 갚거나 아니면 탕감 받아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빚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10,000불을 빚졌는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5,000불로 삭감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은 1,000불로 삭감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빚은 갚을 때까지 존재하고 아니면 탕감 받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죠? 갚거나 탕감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빚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물의 제단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생각나면 용서하래요. 시간이 지나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적극적으로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이미 여러분 예상하셨죠? 예. 너무 당연하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엄청난 은혜.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을 일해야 되니까 6천일이면 계산해보면 20년이에요. 20년.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만 달란트래요.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20만 년. 20만 년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이게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죠? 살 수도 없는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만 달란트예요. 이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이걸 어디다 썼을까? 예, 아직도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뭘 썼겠죠. 예. 근데 이거를 다 탕감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탕감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걸로 창조하셨죠?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흙. 흙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 흙이 아니에요, 사실은.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 후 불면 날아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우리가 바로 그 먼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어떻게 사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사?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만 달란트가 아니라 백만 달란트가 아니라 천만 달란트를 줘도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와 같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탕감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용서받은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는데 그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갚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아니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근데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이라도 받고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은혜, 그 탕감받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개 용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용서를 잘 못합니다. 대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내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져. 나도 그걸 느껴. 그래서 막 자꾸 이렇게 자꾸 재고 자꾸 평가하게 되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색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게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는 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핵심 구절은 33절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잘 세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주인은, 이 임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오라고 합니다. 엘레에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길에 지나가시는데 소경 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아들이 간질로 앓고 있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왜 그 지경까지 갔을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는데 왜 그 지경까지 갔을까?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가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일 텐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100데나리온에 관심이 더 많아요. 100데나리온 못 갚은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집중보다 100데나리온에 대해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고 또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4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거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4절과 5절이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연관됩니다. 용서와 믿음이 연관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용서가 믿음의 문제임을 볼 수 있는 좋은 예는 성경에서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 생 고생을 했어요. 형들 때문에 청춘을 다 버렸습니다. 고생하면서 노예로. 그렇죠? 그런 형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시련을 주는지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라고 하는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신 뜻이 있을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바뀌길 원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마음으로부터도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